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도 인사를 받아주시지를 떠난 사람이라고. 조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마침 여기 강 목사님 안 계시네요. 강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강 목사님보다 제가 MDB가 1년인가 빨라요. 제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제가 그때 당시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강원서 교회를 못 정해서 막 이제 그 어떤 다른 교회로 가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기쁨의 교회 가서 출석을 해라. 내가 강 목사님이라면, 당시 전도사님이었어요. 강 전도사님이라면 기쁨의 교회 가서 내가 출석하고 있겠다. 그때 저는 당시 이게 지금 다른 교회,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시교회, 그러니까 제가 조영천 목사님만 잡아놓은 게 아니고 저는 떠나도 이렇게 기쁨의 교회를 같이 세워가시는 다른 부교역자분들 제가 두 사람 제가 잡아놓고 간 셈이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서울에서 박성일 목사님 게이트 연구원 관련해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같이 초대를 받아서 목사님께서 오라고 그러셔서 제가 또 이 기쁨의 교회에 지금 빚이 있잖아요. 또 안 갈 수도 없고 또 거기 갔더니만 8월 첫 주에 금요일하고 주일날 한번 말씀 전하고 강의를 두 번 또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또 빚을 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또 거절도 못하고 이번에 왔더니만 또 목사님 안 계시고 저보고 이제 제가 쓴 책을 한 350페이지 가량 썼는데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거룩한 분위기인데 이 책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옛날에 있을 때도 참 머리 지나는 강의를 제가 참 많이도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것도 길게 말이죠. 금요일 저녁에.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머리 지나는 강의를 저보고 두 번 또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좀 이제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뭐 다들 그러려니 하시죠. 그렇죠?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 목사님이 저에게 45분 주셨어요. 해서 45분 동안 오늘 1강 묵상과 해석을 결정하는 것들 뭐냐,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 것들이 뭐냐에 대해서 큰 원칙에 대해서 제가 한 45분 정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 주일날 아침에는 본문을 몇 개 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예를 들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좀 워크숍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뭐 그럴 만한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좀 어려운 내용들은 좀 빼놓고 제가 또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책을 안 살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야기를 좀 어느 정도 하다 말아야 여러분 책도 또 좀 사시겠죠. 제가 이 묵상과 해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해서 제가 존경하는 어느 원로 목사님께 책을 갖다 드렸거든요.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뭐 묵상이 그렇게 별게 있냐. 우리가 옛날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 일찍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서 앞으로 어디로 나갈 건가,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 건가, 그걸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한국교회 선배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요즘은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다 기도했어요. 그렇죠? 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묵상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이만큼 써서 갔는데 듣고 보니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상고하는 것,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을 읽어내는 경건 활동이거든요. 성경 읽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 삶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을 읽어내려고 하는 그 경건 활동을 우리가 묵상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끊임없이 의미를 읽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본문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읽어내려고 우리가 노력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읽어내려고 하는 것이요, 또 읽어내야 하는 것이 성경 본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우리가 읽어내면서 그것에서 의미를 끄집어내려고 하죠, 여러분. 의미가 없는 삶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끄집어내는 활동을요, 해석이라고 그래요. 해석. 그리고 그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성경 본문, 그 다음 우리의 삶,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은 제가 이걸 텍스트라고 부르려고 해요. 본문,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러분 다 성경 본문 생각하시니까 제가 텍스트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을 쓰더라도 여러분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미로 끄집어낼 수 있는 이 모든 읽기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텍스트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는 사건들은요, 우리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갈렙 선교회 어르신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셨는데 인생을 오래 살면 의미가 더 많을 것 같지만, 내 삶이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그 삶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온 삶에서 얼마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사실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삶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읽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진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모든 텍스트에서 제대로 된 의미를 읽어낸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상처받았다라고 내가 생각하기 전에, 상처받기 전에요, 이 일이 상처받을 일이구나라고 하는 해석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상처받을 일이구나. 똑같은 일을 경험한 다음에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읽어내는, 의미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은 상처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해석하도록 만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 일이 감사할 일이구나라고 해석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있는 사람, 깊이 있는 묵상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깊이 있는 크리스천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풍부하게 읽어내는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이.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사례들이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성경 저자들도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요, 성경 저자들도 자기 삶을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스트럭을 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서문과 들어가는 말과 결론을 이제 썼는데요. 그 서문에 제가 두 가지 성경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 두 가지 이야기는 제가 기쁨의 교회에서 다 설교한 본문들이에요. 제가 반짝반짝할 때 그때 여러분하고 다 나눈 그 요셉 이야기하고 하나는 바울 이야기인데 그 본문 두 가지를 가지고 책 내용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를 좀 했거든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그 두 본문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 읽었죠. 창세기 37장 보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렇죠? 애굽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왜 팔려가죠? 형들의 미움 때문에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총 맞을 때도 그렇고 옥중에서 인정받고 간수할 때도 내가 형들의 미움 받아서 애굽에 팔려왔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뭐라고 하죠? 형들이 막 요셉에게 사과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오.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이유가 형들의 미움 때문에 팔려왔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팔려왔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이 둘 다 맞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둘 다 맞다라고 하는 형들의 미움 때문에 팔려간 건 맞죠, 여러분? 둘 다 맞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두 가지가 동일한 정도로 성숙한 해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하나의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의미를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 해석들이 다 동일한 정도로 성숙한 해석은 아니라고요. 분명히 더 성숙한 해석이 있다고요. 그 성숙한 해석을 만들어내는 요인은 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여기에 옳은 해석과 틀린 해석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본문을 읽고 근데 대부분의 해석은요 그 두 사이 어디엔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다가 분명히 옛날에 내가 그 본문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주일날 박 목사님이 막 말씀을 해석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내가 해석한 게 그게 아니 목사님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한 게 잘못됐나? 이런 고민들 실제적으로 많이 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두텁습니다. 굉장히 두터워요. 이 하나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층이 여러 겹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게 다 동일한 정도로 성숙한 해석은 아닙니다. 좀 덜 성숙하지만 좀 덜 성숙하지만 그 본문에 있는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지엽적인 주제를 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 읽고 묵상하는 행위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갔더니만 이 소위 성경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큐티 무용론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냥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대로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 여러분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의 있어서 그 경전을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경전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성도들에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 모국어로 해석해주고 성경의 메시지가 그 전체적인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는 사람, 모국어로 읽는 사람, 라틴어가 아니고 헬라가 아니더라도 모국어로 읽는 사람들 사제의 도움이 없이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일반인들의 손에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오늘날 이게 다시 역행하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전문가들,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참 많이 의존하잖아요. 여러분 뭐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점점 이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구약 교수 세 분, 신약 교수 세 분이 이제 계시는데요. 창세기 1, 2, 3장 이 천지 창조하고 진화론 관련해서 어떤 학생이 궁금해서 제게 오면요, 요즘 전형적으로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신약 전공자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교수한테 가라 그래요. 그럼 구약 교수 이제 김 교수님한테 가봐라. 그럼 김 교수님은 한테 가서 물어보면 김 교수님 하는 말이 나는 잠언 전공자라서 우리 학교에 오경 전공하신 분은 이 교수님한테 한번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자기는 신명기 전공자라고 그래요. 우리 학교엔 창세기 전공자가 없어요. 창세기 전공자 찾아도 혹 찾아도 나는 요셉 이야기 전공했기 때문에 창세기 1, 2, 3장은 나는 좀 자신이 없다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경향이에요. 그러면서 이 일반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그럴 때 묵상을 한다라고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유적 해석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래서 제가 쓴 책의 중요한 하나의 이 축이 뭐냐면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하고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잘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반인들이 말씀 묵상을 하고 실제로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선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책이 막 사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책을 좀 가져오겠다고 박 목사님께 그랬거든요. 저자 가격으로 드리겠다고. 더 성숙한 해석을 만드는 것은 뭐냐? 결정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요셉이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더 성숙한 해석에 이르게 된 원인은 뭘까요?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전체 이야기 있죠. 그 전모를 다 이제 비로소 보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비로소 과거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건이든 성경 본문이든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읽어내느냐, 이게 해석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렇죠? 출발점. 여러분도 다 어디에선가 출발해요. 어디에선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가 첫째 아이 놓고 둘째 아이 못 가졌잖아요. 지난주 보셨나요? 제가 세 명이서 돌아갔다가 다섯 명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둘째 아이 못 갖고 여러 번 유산도 하고 시험관하기 세 번 했는데 안 됐잖아요, 미국에서. 예. 그때는요, 제가 성경 읽으면 무슨 구절만 보이는지 아세요? 뭐 한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리아가 수태하여 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고 이런 본문들이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심사들, 우리 삶의 질문들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제쳐놓고 우리가 거기서 출발해요. 여러분 삶의 아주 중요한 삶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걸 제쳐두고 여러분 와서 눈 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로봇이나 가능하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텍스트를 해석하는 관점, 텍스트를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텍스트로 다가오느냐, 해석의 출발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건을 해석하게 해주는 다른 중요한 텍스트가 있다. 제가 좀 어려운 말 썼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사건을 그 사건만 들여다본다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그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의미를 끄집어내는데 창세기 37장 구덩이에 빠졌다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창세기 37장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요셉 이야기 전체를 다 보면 요셉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 전모를 우리가 다 보았을 때 비로소 요셉이 왜 애굽에 팔려갔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경 읽기도 그러할까요? 성경 읽기도 그러할까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도 성경 전체 이야기를 다 알아야 그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의미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우리의 삶도 읽어내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다 의미가 붙어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텍스트로 다가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 가운데 어떤 본문을 읽고 그날 아침에 묵상한다 하더라도 구약을 읽고 묵상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수님을 읽어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안 나와요. 아가서 속에는. 그런데 이 아가서가 솔로몬의 사랑 노래일 수만은 없다. 성경 전체, 이 전체 완성된 이야기 속에서 보았을 때 이 아가서는 그 가운데 읽었을 때 그 아가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또 다른 층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가서를 읽고 그리스도를 묵상한 원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해석할 때 어디서 출발하는가? 해석의 출발점이죠. 해석의 출발점. 그 해석의 출발점은 어떤 하나의 교리나 명제일 수도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는 그게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 보면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요셉 아버지 누구죠? 제가 여러분 주무시는가 싶어서 지금 요셉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집에서 태어나서 그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에서 끝날 때까지 이게 요셉 우리가 이야기, 요셉 내러티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전체 속에서 창세기 37장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를 읽어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셉 이야기는요? 창세기 전체 속에서 읽어야 되죠. 창세기 전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요, 뭔가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가만히 보면 대부분요, 어떤 하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이야기. 여러분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담임선생님한테 전도를 받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담임선생님이 시골 학교에 처음 사대를 졸업하시고 와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선생이 되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분이 살아가는 이야기만 봤는데도 날마다 여러분도 지금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이제 들어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왜 선생님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상록수를 읽고 상록수의 최영신 나오잖아요. 그 상록수 읽고 선생이 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출발해서 모든 텍스트를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오실 때 여러분을 가장 압도적으로 붙잡았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이제 미국 오셔서 뭐 수십 년 사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코리안 드림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민 와서 교인집을 찾아갔는데 집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코리안 드림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모든 이야기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구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 살 것이냐,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 거냐, 어떤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이 다 의미 없다고 그러더라도 내 삶이 가장 귀한 삶이다, 이렇게 의미를 읽어내는 그 이야기는 도대체 뭐냐, 어디서 나오냐, 그게 사실은 신앙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십수년 동안 형들을 원망하면서 그러고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전체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제가 지금 요셉 이야기 했죠. 바울 이야기 하나 더 하려고. 요셉 이야기는요, 성경 속에 있는 성경 저자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묵상하는 아주 좋은 사례예요.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거기서 의미를 끄집어낼 거냐. 자기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서 출발해서, 해석의 출발점이 뭐냐?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성경 저자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해서 해석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을 해요. 3차 전도여행 마치고.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죠.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기억이 나시죠. 근데 거기 보면 아가보가요, 이 혁띠를 풀러가지고 이 혁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고초를 당한다. 여러분 이 아가보의 예언, 성령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곧 20장 고전 단락에도 똑같은 예언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고초를 당할 것이다. 아가보가 또 이 예언을 합니다. 이 성령의 계시는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계시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계시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일 아니라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기도 제목 나누는데요, 가장 많이 내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한 다섯 명 모아서 기도 제목 나누면 이 제목 틀림없이 나와요. 여행 중에 안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장 많이 내놓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 가면 많은 고초를 당한대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로 듣겠어요?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계시로 듣겠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바울의 제자들은 뭐라고 해석했죠? 계속해서 바울을 만류하는 거죠.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걸 해석했습니까? 여러분, 계시가 임하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계시가 임하면 다 해결될 것 같죠? 계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그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확증받으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다. 바울이 이렇게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실제로 체포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해석이, 이게 중립적인 겁니까, 여러분? 바울을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바울을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는 제자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직. 해석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셉 이야기도 에서 봤듯이 요셉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전체 계획의 전모, 전체 이야기 있죠. 예.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들여다볼 때 그 작은 사건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의 삶에 주어진 이 성령의 계시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붙잡고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예,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선교 이야기에 부름받았어요. 예,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자기가 부름받아가지고 그 이야기 속에 자기가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울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야기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선교 이야기에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 비밀이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서 그 복음에 대해서 확정해야 되겠죠. 제자들은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의 안전이죠. 제자들을 탓할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이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을, 바울이 붙잡혀 있는 그 무언가에는 붙잡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예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모든 작은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의미를 부여해주는 큰 이야기가 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고등부, 청년부 생활할 때요, 한국에서 이 요셉 이야기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이야기를 접근하는 그 관점은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한국의 성공 내러티브였어요. 성공 이야기, 자수성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고생시키셔가지고 결국에는 성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든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이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라고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요, 창세기 전체 혹은 오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 오경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불러서 그들과 맺은 약속이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냐면 아브라함 패밀리를 부른 거예요. 그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자손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 이야기를 떠나면 자칫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 속에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꽂히게 되어 있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만큼 성공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실현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작은 성경 본문을 펴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을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를 붙잡고 있는 큰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해석할 때 이 개입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도 다 알아야 되고요. 언어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단어에 대한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학자들이 역사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한 객관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많은 본문은 그 본문의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도 그걸로 충분하지 않는 본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본문을 읽고 어떻게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에 머무를 수 있나요, 여러분?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를 파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독특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읽든지 간에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그 작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파악해야 되고 전체 이야기를 불러와서 작은 이야기의 의미를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신약과 구약 두 권으로 크게 두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소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텍스트에서 의미를 끄집어내는 이 활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크리스천들만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들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상담하는 데 가면요, 이 상담사들이 내담자가 오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 이야기를 막 시켜가지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에요, 어릴 때 어떻게 자랐어요, 이야기를 막 들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통해서 그 내담자 찾아온 그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을 해석해요. 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왜 그 경험을 저렇게 해석할까? 독특한 자기의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뒤집어서 그 사람을 읽어내는 거죠. 그게 상담이든 심지어 과학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냐, 의미를 끄집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의미를 끄집어내는 활동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본문에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요.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큰 이 이야기들을 불러왔을 때 그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작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아주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제 책에 보면 그 교회사 속에서 교부들하고 중세시대, 그 다음 종교교육시대, 루터, 칼빈 이런 분들에 대한 예를 좀 많이 드러났거든요.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 객관적인 의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본문을 읽고 아주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예.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은 과거의 루터나 칼빈 혹은 어거스틴 같은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그분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 끄집어내는 데는 많이 서툴어요. 루터 칼빈 막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많이 서툴어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어디에 탁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의 본문에서 출발해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광대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경건에 이르는 말씀 읽기 있죠. 그게 아주 탁월한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그 근육을 다 잃었어요. 본문 하나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성경 전체와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풍부한 의미를 끄집어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경건에 유익한 메시지를 어떻게 끄집어낼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이 굉장히 서툴다고요. 제가 여기 가까이 있는 요 신학교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오늘 저를 아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전공한 것이 뭐냐면 신약 저자들의 구약 성경 해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신약 성경 저자들은 구약을 해석할 때 어떤 원칙으로 그 성경을 해석했을까,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과연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너희가 너희 삶을 어떻게 읽어내라 가르쳤을까요? 예수님 한 번도요, 성경 해석 방법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 배경 다 파악해야지, 이런 말씀 한 번도 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주셨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그게 뭐라고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의 출발점. 그렇죠? 그 작은 본문을 읽기 위해서 불러와야 될 큰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걸 정리해주고 가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44절 엠마오 가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 두 사람을 만났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주고 가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자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이 다 나를 가리켜 이루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도요,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줄로 알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나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이 예수님에 이르러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쭉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다가 예수님에 이르러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이야기가 이제 일단락 났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 전체 이야기를 다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와야 구약에 있는 작은 본문의 의미를, 그 본문에 가지고 있는 위치를 비로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있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 이야기 있죠. 언약. 그 언약 이야기가 비로소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 이야기의 전모가 예수님에게 이르러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전체 큰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불러와야 우리가 성경에 어떤 작은 본문을 읽든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 이야기가 목표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인간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 회복된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회복된 인간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고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백성의 모습, 성경 전체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건 단순히 여러분 구약 성경의 어떤 본문이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읽어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 저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이야기됐습니다. 진정한 자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쭉 돌아보면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과학사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뭔가를 새롭게 해석하는 관점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획기적이면 사람들이 다 그것으로 갈아타죠. 종교교육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 새로운 해석의 출발점, 그 새로운 해석의 그 큰 이야기를 공유하는 집단을 해석 공동체 이렇게 불러요. 해석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이제 생겨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새로운 해석 방법 배워가지고, 그전에는 역사적인 배경 모르다가 갑자기 역사적인 배경 연구하고 헬라 문법, 히브리어 문법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못 찾는데 예수님을 찾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가, 언약 이야기가, 새로운 회복된 인류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의 출발점 있죠. 이것을 공유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새로운 인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하게 된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과 삶의 의미를 읽어내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만해야 되죠. 9시 17분. 제가 한 번은요, 금요일 저녁에 제가 하도 길게 해가지고 금요일날 제자원을, 한 번은 박목사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더라고요. 제가 이어서 주일 아침에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하려고 하는 분량의 한 절반 정도 했는데 벌써 시간이. 근데 저에게는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다 하면 여러분 책 안 살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만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혹시 주일 아침에 좀 더 오실지 모르죠. 그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이야기 있죠. 이건 어떻게 형성되냐. 이것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막 찾아가서 혼자서 그 이야기를 완성한 사람 얘기 아무도 없어요. 아까 제가 해석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세상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금 장착한 이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복적인 말씀 묵상을 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고 목회자들이 일반 성도들을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요, 강단이 기복적인 신앙, 기복신앙 가르치고 설교하면 그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전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 교회가 과연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거 말하지 않아도 여기 와 있는 사람들도 알고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접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그 무언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의 싸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교회에 이렇게 전수해 주시고자 간절히 원하셨던, 교회가 간직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이야기를, 이것을 축소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이 복음도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해요. 틀리지 않았지만 그것을 축소했을 때 복음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 말씀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를 다 간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몸으로 구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입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그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몸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전수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성경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제가 주일 아침에는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니까 주일 아침에 오시고 싶죠? 주일 아침에 만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